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의 부요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살펴보게 하시옵시고 세상 것으로 부요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으로 부요해질 수 있는 그런 신자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읽은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한 신자가 지향하는 그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본문으로 하고 또 설교 제목도 생명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제가 어떤 말할 것인가 이미 다 눈치를 좀 채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또 이 시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뻔한 얘기를 여러분께 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뻔한 얘기를 하고요. 또 뻔한 얘기를 들으실 때마다 생각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정말 뻔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자로서 그 당연한 그 뻔한 그 길로 가지를 않더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겠냐 말이죠. 신자로서 뭐 천국을 소망하라든가 이 세상 말고 하늘의 생명을 위해서 살라든가 이러한 얘기는 정말 당연한 것이거든요. 뻔한 얘기고요. 당연하고 뻔한 얘기라는 것은 신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당연한 삶을 우리는 항상 외면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것. 그걸 덮어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생명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면은 아, 그런 건 다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신자된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이 부자가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도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로 보이는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도 이 부자가 정말 어리석다 그렇게 보여지신다면은 여러분은 부자처럼은 살지를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부자의 생각과 부자의 삶의 방식과 부자가 지향하는 그런 삶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가 이걸 알게 된 사람이 취해야 될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생각들,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 과연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부자와 판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고, 또한 뻔한 얘기라고도 들려질 수 있는 이 부자 이야기를 다시 좀 새겨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야기를 차근차근 좀 생각해 보십시다. 뭐 잘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떤 지적을 받고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좀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농사를 짓는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풍년이 들어서 많은 소출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농사를 짓는데 뭐 대박이 터졌다.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소출이 많아지니까 한 가지 걱정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같으면야 창고를 농협서 임대하는 게 있어요.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곡식을 처리할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생활은 너무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사정이 달라요. 창고가 없으면은 곡식을 도둑 맞을 수가 있고 또 비를 맞을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과 또 자기의 물건을 거기에 보관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부자라고 해도 그렇게 조치를 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자 영혼아 자기를 향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큰 창고에 가득이 채워진 곡식과 또 물건들 뭐 금은 부와 그런 것이겠죠. 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남은 인생에 대해서 안심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 부자의 그런 생각 그런 모습이 여러분은 잘못된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야 부자 너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걸 비유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부자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지만은 사람들은 다 부자와 같은 방식 같은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행동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게 사실 옳습니다.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둔 게 잘못이라면 그런 곡식을 다 풀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줘버려야 그게 옳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야 칭찬을 듣겠습니까? 물론 뭐 가뭄이 들어가지고 부자 마을 사람들이 막 굶어주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창고를 뭐 크게 짓고 곡식을 막 쌓아두고 막 그게 좀 비난받을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인간적 도리상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잘못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 추수한 곡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안 주라 이러한 율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자의 소출이 많았다면은 뭐 다른 농사 짓는 사람의 소출도 풍년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었다.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앞일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흉년에 들어가지고 소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미래를 대비해서라도 수확한 곡식이 많다고 함부로 써버릴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리 보면은 이 부자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미리 또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성이 있는 그런 농부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부자의 잘못은 안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노후 대책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부터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도 이제 하고요. 그래서 연금도 들고 막 보험도 들고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이제 인생의 지혜라고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있을 때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 들고 보험 들고 하면서 이제 내 노후는 걱정 없겠다. 뭐 이러한 그 생각을 하는 것이나 또 곡식을 쌓아두면서 이제 내 인생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이나 부자 그런 부자 생각이나 그 다를 바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와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사는 것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으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어리석게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닐 겁니다. 나는 똑똑히 산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재테크 하면서 나만큼만 살아봐. 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또 한편은 우리는 이 부자처럼 내 인생도 뭔가 대박이 팍 터졌으면 그런 여러분 바람도 없습니까? 다들 그런 바람 있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박이 됐으면 좋겠다. 눈먼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든가 말이죠. 그래서 쓰면 안 돼요. 걸려 들어가요. 알고 보니까. 그리 보면 우리는 이미 부자와 한통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한통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얘기를 그냥 뻔한 얘기다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볼 때의 부자는 잘못된 게 없는데 뭐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부자를 악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뭘 모른다 그겁니다. 뭘 모른다. 이 부자가 모르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그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 밤이라 내가 죽을 수 있다. 이 사실 또한 사람들이 모르는 바가 아닌 겁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든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을 해요. 내일 난 장담 못한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해요. 그 말입니다. 근데 다만 그걸 우리가 알고 있고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그걸 잊고 살고 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다. 그걸 내가 오늘 잊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은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난 오늘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게 지혜 있는 것이야 그 말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 못합니다. 간혹 하다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매일매일 내가 죽는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기는 무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살지만 매일매일 막 예수님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또 예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네가 죽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끄집어내면서 그걸 지금 모르는 걸 가지고 생각지 않은 걸 가지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어리석다는 그 말이 분명히 뭔가 옳긴 옳은 말 같죠. 옳긴 옳은 말 같지만은 또 이게 좀 뭔가 불편한 말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마치 사람이 오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재물을 가득 쌓아두지 말아라 이런 말로 또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인생의 앞니를 준비한다거나 또 풍족하게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어리석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뭐 통장이 돈도 잔고도 안 남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가난해서 막 도와주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내 것 다 퍼버리고 이렇게 사는 게 지혜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 그것과는 또 이제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근데 또 실제로 이런 내용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사람이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통장에 돈 가득 쌓아도 교회 돈 안 내고 뭐합니까? 이런 말도 또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또 꼭 들죠. 어떤 부자 집사가 있었는데 하나님 돈 벌게 있는데 예비당 건축 인쇄가 온 병들 죽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겁이 팍 나가지고 또 돈 내고 뭐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은 이제 또 하여튼 뭐 나라 얘기니까 뭐 생각할 거 없고요. 예수님 비유의 그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은 부자 어리석음은요, 오늘 내가 죽을 수가 있다 그 생각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것, 그걸 가지고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는 것은 재물만 쌓아두고 그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 이렇게 얘기는 바로 그 생각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 생각,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생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것이라면 얘기한 대로 그 재물을 헐어야 되느냐, 통장도 헐어가지고 빈털터리 만들어야 되느냐, 뭐 그렇게 할 사람도 없겠지만은요, 예수님은 그런 이제 의미로 하신 말씀이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부자 비유를 말씀한 동기가 있죠. 그 앞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서 유산 남겨놨는데 형이 그 유산 다 차지하고 동생 안 주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형에게 명령해가지고 나에게도 유산을 나눠주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요청을 한 거죠. 이건 동생으로서는 뭐 당연히 할 말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이 유산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동생이 그런 하소연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해타산의 문제, 돈 문제, 그런데 개입해서 그걸 해결해 주시거나 어떤 재물을 공평하게 나눠주시거나 그런 일을 하시는 분으로 오시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자로 보이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의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덧붙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가 없어도 된다 이것이 아니고 소유가 많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사람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적을 수가 있고 넉넉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넉넉히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자에게서 소유가 적다 많다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적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고 많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소유가 많아져야만이 내 인생 행복일 수 있다 그 생각이 문제라 그 말이죠. 소유가 적으면 불행하고 소유가 많아져야 행복해집니다. 그 생각을 지금 예수님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부자의 생각이라 그거예요. 소유가 많으니까, 창고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 내 인생 됐다 그겁니다. 그 소유가 많으면 됐다 그 생각의 반대가 뭐냐면은 난 소유가 적으니까 불행해 그거예요. 난 적게 갔으니까 불행하다. 돈 없으니까 노후도 불안하고 어디서 걱정이다. 내 인생이 왜 이러는가. 이런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떤 방식입니까? 이 불안과 걱정이 없는 그런 넉넉한 그런 그 인생을 위해서 소유를 늘리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만 인생을 몰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과연 그렇잖아요. 소유를 늘리는데 그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를 늘리기 위해 경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어리석음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생각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끝까지 내 손에 쥐어져 있을 것이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것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 내 생명이라는 것을 그 소유의 넉넉한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현대에 있는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않습니까? 소유만 넉넉하다면 걱정할 게 없겠다는 그 생각이지 않습니까? 결국 소유하기 위한 인생으로 허비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기 위한 인생. 이처럼 소유를 늘리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인생이 나아가면은 소유가 넉넉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참된 생명에 대해서는 결국은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간의 실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의 그 현대 사회는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절대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자기 자녀를 기를 때에도 경쟁력을 갖춘 자녀를 만들려고 돈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남편 반찬 안 해줘도 애들 학원비는 꼭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결국 소유의 넉넉함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넉넉해지는 것만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행복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생명이라는 걸 완전히 배제해버린 그런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성령과 상관이 없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신자이시라면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그 마음에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 말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향하도록 하는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 문제는 형에게 유산 받아내겠다. 그 생각의 그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유산 문제, 다시 말해서 내 그 소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말한 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다. 소유 문제 때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로 죽게 나온다면 그것은 내 소유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 때문에 죽게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앞에서는 내 소유 문제는 별것 아닌 사소한 문제로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거죠. 근데 지금의 현대인들은 예수를 찾을 때는 항상 내 소유 문제 끼어들지 않습니까? 소유 문제 우선이고 하늘 생명 옵션이에요 그냥. 그렇게 가치가 이렇게 뒤로 쳐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탐심이라는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 예수님 얘기하실 때에는 그 예수님이 나의 뭘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더냐? 그걸 놓치면 그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소유문으로 곤란에 처하고, 설사 고통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내 소유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인생에 어떤 풍조가 넉넉한 그런 삶으로 옮겨놓으려고, 바꿔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큼 여러분 못 박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도록 주를 찾으면서 항상 내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항상 소유를 꺼내고 가난에 부족합니다. 왜 저 사람만큼은 적습니까? 이렇게 자기 인생 다른, 그래서 내 인생을 돈으로 넉넉하게 하려는 그런 간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소유될 수 있는 건 하늘의 생명이지 이 땅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부자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소유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가득 쌓아둔 그것을 내가 계속 가질 수 있던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죽어서까지도 그 죽은 후에까지라도 여러분께 있을 것은 이 땅의 소유가 아니고 하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늘나라까지 이어진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넉넉히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소유를 가지고 내가 넉넉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소유가 넉넉하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인간은 사망에 처할 자, 죄악에 있는 그런 존재 진화제를 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죽게 나온다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위한 분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자연히 있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그걸 예수님이 본문 뒤에서 까마귀와 백화와 얘기로 이제 또 얘기를 하십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식 가득한 그런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얘기죠. 까마귀보다 귀한 게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한 인간을, 우리를 지키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소유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없는데 먹을 수 있을까, 마실 수 있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순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의 내 인생에 대해서 불만인 게 뭡니까? 내 소유가 왜 넉넉하지 못합니까? 항상 그런 불만이 가득히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십니다. 마시게 합니다. 기릅니다. 뭐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항상 내가 먹고 싶은 걸 따로 간직하고 마시고 싶은 양을 간직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간직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안 채워지니까 불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걸 중단치를 않으셨는데 중단해서 우리가 살아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게 지금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걸 멈추지 아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키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먹고 살고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데도 다시 말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양, 내가 가득 채우고 싶은 그 창고 그걸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아니한다고 불만을 갖고 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부유하지 못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것은요 내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부유함이죠. 그러면서 마시고 먹고 거기에 염려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심령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항상 우리 한쪽에, 우리 마음 한쪽에는 목사님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은 좀 있어야만이 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생각이 또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포기 못합니다. 나 돈 많은 거 안 바랍니다. 그래 돈이 그래 조금 있어야 내가 좀 살죠. 뭐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죄에 매여있는 모습이에요. 죄에 매여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역시 난 탐심에 매여 살고 있고 이런 탐심이 있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심판이 마땅한 존재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주가 오셨구나.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소유를 가지고 나를 확인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를 확인하게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건 오직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실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가 남들보다 적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으로 난 넉넉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질 수 있는 것. 그게 부유한 자예요. 세상 어떤 사람이 소유가 적은데 넉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을 바라본 그 신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는 부유한 자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유를 알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소유는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차도 차이가 나고 집도 차이가 나고 업도 차이가 나고 좀 편하게 살고 불편히 살고 이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차이 나는 것은 뭐겠습니까? 집도 차도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과 생명이라는 그런 차이로 확연히 드러나버립니다. 그게 지금은 안 보이죠. 그러니 무시를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멸망과 생명으로 영이 있냐 없냐 구별과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자는 바로 그때를 미리 당겨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야 뭐 어떤 집, 차, 옷 이런 차이를 가지고 체면상하고 뭐 자존심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정말 비참한 차이는 마지막 때에 생명과 심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차이를 이 땅에서의 소유의 차이보다 더 가볍게 그렇게 여긴다면 우린 지금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시선을 좀 고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지향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넉넉함은 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사람이겠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의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전혀 어떤 그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다 초월되어버린 것이죠. 누구는 만난 적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그런 신자로 모여버린다면 결국 이 땅에서의 소유의 차이는 드러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뭔가 자존심 상하고 자랑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유함의 모습,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그 생명 때문에 넉넉해지고 그 넉넉함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요한 신자됨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어리석고 탐심에 매여있는 저희들이어서 이 세상의 소유에 참 민감하기도 합니다.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적게 가지면 불만이 가득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 또 말씀 안에서 지적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내 어리석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넉넉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심령에 정말 굳건한 모처럼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로 하여금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넉넉한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 있고 그런 부유함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신자됨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